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간 영토 분쟁 지역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난 지 하루 만인 20일 아르메니아가 아제르바이잔과의 휴전 협정에 합의했습니다. 아르메니아 국영통신은 이날 나고르노 카라바흐에 주둔하는 아르메니아 자치군 병력의 완전한 무장 해제를 포함하는 아제르바이잔과의 휴전 협정을 아르메니아가 받아들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국방부도 이 같은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러시아 국영통신들은 전했습니다. 한편 19일부터 이어졌던 아제르바이잔의 공격으로 민간인 2명을 포함해 27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다쳤다고 개간 스테파니안 나고르노카라바흐 인권담당 옴부즈맨은 말했습니다. 반면 현지 분리주의 아르메니아 민족행정부의 전직 고위관리는 약 100명이 사망하고 수백여 명이 부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국제적으로 아제르바이잔 영토로 인정되고 있지만 일부 지역이 분리주의 아르메니아 당국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고 가디언은 보도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지난 6월에도 아르메니아 측 자치군 부대와 아제르바이잔군 간의 교전이 벌어지는 등 충돌이 이어져 온 것입니다. 빅토리아 눌런드 미국 국무부 부장관 대행과 마자오시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어제 미국 뉴욕에서 만나 양국 관계와 지역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눌런드 부장관 대행은 이날 회동에서 미국은 중국과 소통과 대화, 협력을 계속 강화하고 의견차를 책임감 있게 관리하며 미중 관계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마 부부장은 중미 관계의 안정과 개선은 양국의 공동이익과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합한다면서 양국이 대화를 강화하고 이견을 적절히 처리하며 협력을 추진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의 양국 정상 간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눌런드 대행과 마 부부장이 이날 회동은 앞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지중해 도서국가 몰타에서 16일부터 이틀에 걸쳐 회동한 데 뒤이은 것입니다. 언론들은 오는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제 우크라이나 전쟁의 책임은 러시아에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총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가 이웃나라를 상대로 벌인 불법적인 정복전쟁으로 규정하면서 전쟁의 책임은 오직 러시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러시아를 달래기 위해 미국의 핵심 원칙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만일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분할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그 어떤 나라의 독립이 안전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인들과 계속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2월 개전 이후 처음으로 유엔 총회에 직접 참석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러시아가 전쟁 중 수십만 명의 아이들을 납치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 범죄는 반드시 처벌돼야 하고 추방된 이들은 반드시 집으로 돌아와야 하며 점령자는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러시아가 흑해 항구들을 봉쇄해 식량을 무기화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 미국과 유엔 간의 강력한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회담에서 증가하는 빈곤과 불평등에 대한 대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추가 자원의 동원 필요성 그리고 기후변화와의 싸움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불법적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유엔의 기본 원칙에 대한 수호의 필요성 등 긴급한 국제적 도전들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다자기구들에 대한 개혁과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두 지도자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고 기후변화와 취약성과 같은 국제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서 다자기구들이 보다 포괄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0일 수요일 VOA 뉴스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권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 정권의 거듭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규탄했습니다.
We condemn the DPRK's continued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한국 정부가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북한과의 군사 협력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 같은 나라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고립됐다고 미국 국방장관이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정권의 실체를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정보 유입 활동을 벌이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목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함경남도 남부지역은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1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7도가량 되겠습니다. 모레 금요일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미터,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5미터로 일겠습니다. 내일 평양은 구름 많다가 차차 개서 오후에 맑겠고 낮 최고 기온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거듭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규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즉시 전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전 세계가 러시아를 저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함지아 기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9일 미국은 북한의 지속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We condemn the DPRK's continued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But we are committed to diplomacy.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제78차 유엔 총회 일반 토의 연설에서 대량 살상 무기 관련 사안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외교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의 북핵 문제 접근법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최근 불거진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연설에서도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시작하려는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유엔 결의를 노골적으로 계속 위반하고 있다며 북한을 규탄한 바 있습니다. 또 취임 첫해인 2021년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한다는 메시지를 내놨었습니다. 따라서 올해도 북한 문제의 핵심과 이에 대한 해법을 예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거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러시아만이 이 전쟁에 책임 있고 러시아만이 이 전쟁을 즉시 끝낼 힘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Russia alone bears responsibility for this war. Russia alone has the power to end this war immediately.
또한 러시아만이 평화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며 러시아의 평화의 대가는 우크라이나의 항복과 우크라이나 영토, 우크라이나 아이들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세계가 지쳐서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고 우크라이나를 잔인하게 다루도록 놔둘 것으로 믿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Russia believes that the world will grow weary and allow it to brutalize Ukraine without consequence.
그러면서 우리가 침략자를 달래기 위해 유엔 헌장의 핵심 원칙을 포기한다면 유엔의 어떤 회원국이 자신이 보호받고 있다고 확신하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분할을 허용한다면 과연 어떤 나라의 독립이 안전하게 지켜지겠느냐면서 여기에 대한 대답은 노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오늘 이 침략에 맞서고 내일 있을 또 다른 침략자를 저지해야 한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언급됐던 타이완 해협이나 중국의 현상 변경 시도와 관련한 메시지는 올해 연설에선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명확하고 일관된 입장을 밝히고 싶다며 우리는 양국 간 경쟁이 갈등으로 치닫지 않게 하기 위해 이를 책임 있게 관리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중국과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을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hen it comes to China, I want to be clear and consistent. We seek
또한 우리의 공동 노력에 달린 사안의 진전을 위해 중국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은 약 28분간 진행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관례에 따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연설자로 나섰습니다. 연설이 진행된 유엔 총회 회의장에는 세계 각국 정상과 대표 등이 모였으며 북한에서도 한 명의 대표가 참석해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을 지켜봤습니다. 제78차 유엔 총회가 지난 5일 공식 개막한 가운데 각국 정상들의 연설인 일반 토의가 19일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196개 나라가 연설을 예고했으며 이 중 미국을 비롯한 98개 나라는 정상급 인사가 직접 연설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연설 둘째 날인 20일 오전 18번째로 연단에 오릅니다. 북한의 연설은 일반 토의 마지막 날인 26일로 일정이 잡혔습니다. 북한은 대사급 인사의 연설을 예고한 상태로 현재로선 예년과 마찬가지로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연설자로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 정부가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북한과의 군사협력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선 협력관계를 부각시키면서 북러 밀착이 북중러로 확대되는 걸 견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가능성과 관련해 안드레이 보르소피치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엄중한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19일 쿨릭 대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불러 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협력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장 차관은 러시아 측에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한 상임이사국이자 국제 비확산 체제 창설을 주도한 당사국 중 하나인 러시아가 책임있게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 차관은 또 정부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한국의 안보를 중대하게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공조에 분명한 대가가 따르도록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그와 같은 행위는 한러 관계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지난 13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러 간 군사협력이 현실화한 후 한국 정부로부터 나온 첫 구체적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김 위원장이 이번 방러 기간에 우주와 군사, 군수시설들을 집중 시찰하면서 북러 양국이 안보리 대북 결의를 위반하는 무기와 군사기술 거래에 합의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무기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러시아에 탄약과 미사일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러시아에서 인공위성이나 로켓, 전투기, 핵 잠수함 관련 고급 기술 등을 넘겨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또 북러 정상회담 결과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항의 성격을 갖는 대사 초치라는 방식을 택한 데 대해 그만큼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입니다.
힘을 통한 평화라고 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국제공조를 계속 강화해 왔는데 북한과 러시아 간의 협력으로 인해서 제재의 허점이 생길 가능성 이런 부분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러시아에 대한 보다 강력한 경고를 통해서 최대한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 또 제재의 균열을 내리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한국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9일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거래를 몇 달 전부터 포착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러시아가 부인했지만 미국 대통령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했고 이번 북러 정상 만남이 있기 몇 달 전부터 군사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쿨릭 대사는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에 초치된 자리에서 북러 간 군사협력설은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한 러시아 대사관은 19일 자국 관영 타스통신에 러시아 측에선 한국 파트너들에게 미국과 한국 언론에 의해 증폭되는 해당 주제에 대한 추측성 주장은 아무런 근거도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쿨릭 대사는 또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 기간에 북러 간 군사협력 방안이 합의됐을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한 한국 측에 러시아는 우호적 이웃이자 오랜 파트너인 북한과의 상호 유익한 관계 발전과 관련된 것을 포함해 맡은 바 모든 국제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지난 15일 러시아와 북한은 정상회담 뒤 군사기술 협력 분야를 포함한 어떤 분야의 협정도 서명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영 러시아 1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는 우리가 아닌 유엔 안보리가 선언했다며 항의는 안보리에 하라. 우리는 북한과 평등하고 공정한 상호작용을 발전시키겠다고 결이 다른 말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북한으로부터 재래식 무기와 탄약을 확보하는 게 급하지만 자칫 한국을 자극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나서게 만들 가능성에 대해서도 크게 경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할 경우에는 전쟁 수행 능력을 지속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한국이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은 일종의 전쟁의 판도가 바뀔 수 있거든요. 따라서 러시아도 한미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을 넘기는 어렵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탄약을 도움을 받아서 일정 정도 급한 불은 끌려고 러시아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의 확대, 특히 한국의 본격적인 무기 지원은 러시아로서는 바라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한국 정부는 북러 밀착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중국에 대해서는 관계 조정을 본격화하면서 북중러 삼각 밀착으로 확대되는 것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매개로 밀착을 강화하고 있는 데 대해 적극적인 연대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는 23일 개최되는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정부 대표단 자격으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한 총리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한국에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아시안게임 관련 정부 대표단을 이끌어왔다는 점에서 이번 한 총리 방문은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북러가 급속도로 밀착하는 현재 국면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한미일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중국이 좀 더 적극적 역할 내지는 지나치게 또 북러로 밀착하지 않도록 제어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중국에 대한 좀 더 적극성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이제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총리급의 임무를 파견하는 것을 이렇게 봐야겠죠.
한국 외교부는 또 한일 중 고위급 회의가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 주재로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 농농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가 참석한 가운데 오는 26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지난 2019년 12월 이후 중단된 한일 중 정상회의의 연내 한국 개최 문제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3국 정상회의는 연내 개최를 목표로 협의 중이라며 정상회의 일자를 조율하기에 앞서 외교 장관 간 회의도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그러나 중국이 북러와의 큰 틀에서의 연대에서 이탈하길 기대하긴 어렵다며 미한일도 우선순위를 갖는 세부 사안에 집중해 북중러 삼각연대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총회로부터 시작해서 1대1로 있고 11월에 APEC까지 있으니까 이때는 한미일이 정말 힘을 합쳐서 핵심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잘 조율된 그런 외교를 할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무기나 기술을 이전하지 않는 것. 그건 한미일이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 것이고 그걸 위해서 같은 목소리를 낼 필요 있다라는 거죠.
박 교수는 미국과 한국이 강한 견제에 나섰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북러 간 협력에 중국도 불편해하는 만큼 러시아가 북한의 전략무기 체계나 핵심 기술을 이전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주요 7개국 외교 장관들이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행보에 대해 평화와 안보를 해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 정권의 조직적인 인권 탄압에 대해선 개탄스럽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안수영 기자입니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일본 외교 장관들과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로 구성된 주요 7개국 G7 외교 장관들이 북한의 각종 무기 실험 등 불법적인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G7 의장국인 일본의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18일 열린 G7 외교장관 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과 관련해 G7 회원국들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확대와 불안정한 행동의 격화를 강력히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지난 8월에 실패한 우주 발사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G7 회원국들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했고 북한이 핵무기와 기존의 핵 프로그램, 다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G7 외교장관들은 최근 급속도로 밀착하고 있는 북러 관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공동성명은 G7 외교장관들이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들에 대한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인도태평양 영내와 그 너머의 평화와 안보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G7 외교장관들은 노된 유엔 회원국들이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했고 안보리 이사국들이 그들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도 지적됐습니다. G7 외교장관들은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개탄하고 북한이 유엔과 협력하며 인권을 포함한 국제 의무를 준수하고 납치 문제를 즉각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G7 외교장관들의 이번 회동은 유엔 총회를 계기로 미국 뉴욕에서 이뤄졌습니다. 올해로 78년째 열리는 유엔 총회는 지난 5일 공식 개막한 가운데 각국 정상들의 연설인 일반 도의가 19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미국 대통령을 포함한 각국 정상들이 일반 도의 연설에서 국제적 관심 사안으로 떠오른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수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북한 문제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매트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8일 보도자료에서 이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유엔 총회 고위급 주관을 계기로 지난주 첫 전화통화에 이어서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장관은 양자협력뿐 아니라 한국과의 3자협력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두 장관은 양국과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세계의 안보와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다른 세계 파트너와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밀러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블링컨 장관과 가미카와 외무상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국제법을 준수하고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외무성도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블링컨 장관과 가미카와 외무상의 회동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두 장관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납치 문제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여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북한 같은 나라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고립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세계 50개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면서 특히 한국과 일본의 참여를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로이드스틴 미 국방장관은 19일 러시아가 불법적이고 명분 없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그 예로 최근 러시아가 북한과 군사 분야를 비롯한 다방면에서 협력하고 있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It's no wonder that Putin has been forced to rely on the likes of Iran and North Korea.
오스틴 장관은 이날 독일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방위 연락그룹 15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이란과 북한 같은 나라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연하다며 전 세계 국가들은 모스크바의 정복 캠페인에 저항하기 위해 계속 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크렘린궁은 우크라이나와 수많은 파트너들의 결의와 용기를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푸틴 대통령이 북한과 이란에게 손을 벌리면서 전황을 장기화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그는 틀렸으며 시간은 그의 편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He is wrong. In Putin's war of aggression, time is not on his side. The world will never accept the idea that the imperial ambition.
이어 세계는 불량배와 폭군의 제국주의적 야망이 유엔 회원국의 주권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오늘 전 세계 우방국 50여 개국이 우크라이나의 자위권을 위해 하나로 뭉쳐 이곳에 모인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각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혔다면서 특히 한국과 일본의 참여를 거론했습니다.
But what I continue to emphasize to everyone around the globe is that Ukraine matters, Jack.
오스틴 장관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중요하다는 것이라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규칙에 기반한 질서에 관한 것이며 전 세계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의 당국자들이 화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이라며 그들은 지구 반대편에 있지만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우크라이나전이 장기화되고 혹독한 추위와 싸워야 하는 동절기로 접어들고 있다며 동맹국과 파트너들에게 더 많은 참여와 함께 가능한 모든 방공무기의 제공을 이번 회의에서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국가가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할 수는 없지만 우크라이나 방위 연락그룹 참여국들은 계속 기여하기를 원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도적이고 계속적인 지지를 보낸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방위 연락그룹은 지난해 4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위해 미국 주도로 출범한 50여 개국 국방장관 및 당국자들의 협의체입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50여 개국 국방장관과 관계자가 대면과 화상 방식으로 참석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을 비롯한 각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회의 개회사에서 미국이 제공한 M1 에이브럼스 탱크가 곧 우크라이나에 도착한다고 밝히고 곧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반격 작전에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1월 에이브럼스 전차 31대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독일도 회의를 앞두고 우크라이나에 4억 유로에 달하는 탄약과 박격포탄, 방호차량, 지뢰 제거장비, 의류와 발열기 등 무기와 원조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교전국가의 무기 수출을 금지한 국내 정책을 이유로 서방 국가들의 우크라이나전 무기 지원 요청을 거절하고 인도적 지원에 집중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우크라이나에 지뢰 탐지기와 지뢰 제거 장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발표했으며 최근 인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3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을 발표하는 등 지원의 폭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정권의 실체를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정보 유입 활동을 벌이겠다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정보로 무장한 자국민을 가장 두려워하는 만큼 첨단 기술을 동원한 정보 유포로 북한 주민을 깨워야 한다는 제안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정박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부는 19일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 NED와 한국의 국민통일방송이 워싱턴에서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대북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 부차관부는 북한 정권이 지난 몇 년간 외부 세계와 더욱 단절된 모습을 보였다며 반동사상문화 배격법 등 가혹한 법률을 포함해 외국 정보 접근에 더 큰 제한을 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국가 선전 외에 대안적인 정보원을 제공하는 건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객관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은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북한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광범위한 빈곤과 억압으로 이어졌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Access to objective information not only empowers North Koreans to better understand the outside world.
박 부차관보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정보 소비자와 그들이 접촉하는 주민들은 자신의 삶과 미래에 대해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 지원할 것이며 줄리 터너 새 북한 입국 특사가 이런 노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박 부차관보는 또 핵과 인권 문제가 직결돼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내부적으로 표현의 자유, 평화적 집회, 결사, 이동, 종교의 자유에 대해 심각한 제한을 가하고 대외적으로는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평화와 안보, 글로벌 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도전은 서로 깊게 얽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In our eyes, these two sets of challenges are deeply intertwined.
박 부차관보는 결국 영양실조와 다른 형태의 결핍으로 계속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무기 프로그램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할 수 있는 건 북한 내부의 탄압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국내외에서 자행되는 강제노동과 노동착취는 정권과 권력을 유지하고 무기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수입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 인권 개선이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북한이 직면한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믿기 때문에 북한 인권 개선이란 대의를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송 위기에 놓인 중국 내 탈북민들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As the DPRK gradually reopens its borders, we are particularly concerned about DPRK detainees in China who are at risk of detention and torture if returned.
박 부차관보는 북한이 점차 국경을 다시 개방함에 따라 우리는 특히 송환될 경우 구금과 고문의 위험에 처한 중국 내 북한 수감자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에 이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하고 있으며 강제 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NED의 데이먼 윌슨 회장은 이날 정보 봉쇄 계획이 북한의 정보 자유 증진이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 축사에서 북한 주민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윌슨 회장은 북한 주민들은 독립적인 정보에 참여하는 단순한 행위만으로도 가혹한 보복을 당한다며 이는 북한 지도부가 주민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o think about that. The simple act of engaging in independent information is met with harsh reprisal.
윌슨 회장은 많은 사람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 비판적 사고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라는 걸 이해한다며 그러나 김정은은 정보를 아는 주민들을 두려워하고 그는 북한 주민들이 진실에 접근하는 걸 두려워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국경 봉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의 비판적인 사고 함양을 도울 뉴스와 정보를 더 많이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에 대한 실행 계획으로 기존의 라디오 방송 강화와 함께 북한 정권의 정보 통제와 감시를 우회할 새로운 첨단 기술 개발 그리고 북한 내 시장의 힘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의했습니다. 한국국민통일방송의 이광백 대표는 북한에 대한 기존의 대화와 협력, 제재와 압박 모두 제한적이었다며 이제 북한 주민들의 역량을 돕는 정보 유입 활동을 강화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방법은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는 것. 그 정보와 교육을 받은 북한 주민이 이제 자신들의 인권을 스스로의 힘으로 바꿔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단계로 이 일은 이미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대표는 특히 팬데믹 기간과 맞물려 증가한 북한 정치범 규모를 보면 김정은 정권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6월 기준 북한 내 여러 정치범 수용소, 즉 관리소에 수감된 정치범 규모를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한 결과 19만 8,900명으로 파악됐으며 이는 일부 학자와 관계자들이 5, 6년 전 추산했던 10만에서 15만 명보다 크게 증가한 규모란 설명입니다. 이 대표는 2020년부터 팬데믹 기간 방역법 위반자가 증가했고 이어 2021년 하반기부터는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을 어긴 주민들이 수용소에 수감되는 빈도가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김정은 위원장의 핵무력법제화의 소극적인 군수공업부 관계자와 가족 천여 명도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는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지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조심스럽게 보고 있으면 북한 정부가 어떤 곳에 약점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정부라는 것. 그리고 외부 정보, 외부 문화를 보고 듣는 사람들을 두려워한다는 것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실용적이고 비교적 합리적인 북한의 엘리트들도 북한 정부가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대표와 국민통일방송 관계자들은 또 이날 발표를 통해 매일 실시간으로 북한에 정보를 보낼 수 있으면서도 영상과 비교해 흔적을 남기지 않는 안전한 매체가 라디오라면서 향후 방송 시간과 주파수를 더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현재 여러 수단을 통해 한 달에 3,000개에서 3,500개를 북한 내 대도시와 접경 지역에 보내는 SD카드를 1년 내 6만 가구, 장기적으로는 60만 가구에 보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통일방송을 비롯해 북한 관련 30여 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NED는 지난 2022년도에서 23년 회계연도에 이와 관련해 430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NED 관계자는 이날 BOA에 이같이 밝히면서 올 10월부터 시작하는 새 회계연도엔 비슷한 예산이 내부적으로 책정됐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엔이 지난 1년간 북한 정부의 42건의 강제 실종 사건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엔은 북한 당국의 형식적인 답변 그리고 정보 확인 거부에 거듭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유엔 산하 강제 실종 실무 그룹이 지속적으로 북한의 강제 실종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통보문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무그룹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5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에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북한의 42건의 강제실종 사건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북한 당국의 정보 제공을 요청한 강제실종 사건은 1년 전에 362건에서 404건으로 늘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형식적인 답변과 미결 사건에 대한 정보 확인 거부에 대해 재차 우려를 표명한다며 북한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실무그룹이 2015년 5월 현장 조사를 위한 방북을 요청하고 이를 거듭 상기했지만 북한 당국이 반응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긍정적인 답변을 얻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이 밖에 지난 1년간 북한으로부터 혐의 서한에 대한 답신 한 건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종종 그동안 보낸 관련 답신에서 북한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적대 세력의 진부하고 비열한 정치 공작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강제 실종은 국가 기관 또는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단체에 의해 체포와 구금, 납치돼 실종되는 것을 뜻합니다. 유엔은 북한에 의한 강제 실종 피해자는 한국전쟁 당시 납북자를 포함해 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우다발데 유엔 강제 실종 실무그룹 의장은 이날 열린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실무그룹이 설치된 이래 지금까지 파악한 전 세계 강제 실종 건수는 6만 1천 건에 달하며 지난 1년 동안 28개국에 추가 정보 제공을 요청한 건수는 모두 1,103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제실종 피해 가족들은 사랑하는 이들의 행방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발데 의장은 강제실종 문제를 종식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말했습니다.
That the victims are losing trust in the institutions, giving the long-standing systematic
진전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달성한 것으로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발데 의장은 전 세계가 이 재앙을 완전히 제거하는 데 성공할 때까지는 언제나 불충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인 이날 회의에서 실무그룹이 제기한 북한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As we already clarified our position, the communication in the report is full of false and fabrication concocted by hostile forces.
한대성 주제네바 북한 대표부 대사는 유엔 강제 실종 실무그룹 보고서는 북한의 사상과 체제를 끊임없이 부정하는 적대 세력들의 허위와 날조로 가득 차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은 1980년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로 설치됐으며 국가가 개입된 실종 사건의 피해자 생사와 소재 확인을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납치 의심 국가들의 명확한 관련 조사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이 밀린 혼잡 통행료를 계속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정부는 각국 대사관의 납부 거부에 대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이 영국 정부가 부과한 34만 달러가 넘는 혼잡 통행료 등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런던 교통국은 19일 공개한 영국 주재 외국 대사관과 국제기구들의 혼잡 통행료와 주차 위반 등 과태료 미납 실태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조사가 시작된 지난 200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이 납부하지 않은 혼잡 통행세와 주차 위반 등 과태료는 27만 6천 파운드, 미화로는 약 34만 2천 달러에 달했습니다. 구체적인 미납 건수와 위반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난 2020년 총 미납액 26만 파운드와 비교했을 때 만 파운드 이상 늘어난 액수입니다. 북한의 미납금 규모는 적어도 10만 파운드 이상을 납부하지 않은 160개의 외국 대사관과 국제기구 가운데 69번째에 해당합니다. 영국 주재 미국 대사관이 1,400만 파운드, 미화 1,800만 달러로 미납 규모가 가장 컸고 일본이 1,000만 파운드로 두 번째, 한국은 260만 파운드, 미화 325만 달러로 14번째로 많았습니다. 런던 교통국은 혼잡 통행료가 도입된 2003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영국 주재 외국 대사관과 국제기구들이 납부하자는 과태료 총액이 1억 4천만 파운드, 미화로 1억 7,7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런던 교통국은 런던 도심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혼잡 지역을 운행하는 차량에 혼잡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혼잡 통행료는 15파운드, 미화로 19달러 정도이며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90파운드에서 270파운드, 미화 111달러에서 335달러 정도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다수의 영국 주재 대사관들은 혼잡 통행료가 지난 1961년 제정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납부가 면제되는 세금이라고 주장하며 납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 정부는 이번 혼잡 통행료 미납 자료를 공개하면서 혼잡 통행료는 세금이 아닌 서비스에 대한 요금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외교관이라고 해서 혼잡 통행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런던 주재 대사관의 대다수는 혼잡 통행료를 납부하고 있지만 외교 채널을 통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혼잡 통행료 납부를 거부하는 완고한 소수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미납 혼잡 통행료 및 관련 과태료 부과 고지를 계속할 것이며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데이비드 러틀리 영국 외무부 미주 카리브해 담당 차관도 최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영국 외무부가 혼잡 통행료와 주차 위반 과태료 미납 문제에 관해 많은 대사관들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영국 정부는 모든 외교사절단이 혼잡 통행료 납부를 포함해 모든 영국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BOA는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 이 문제에 관한 입장을 묻는 이메일 질의를 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의 해외 원조 기구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북한 등 15개 나라를 지원 후보국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들 나라들은 대부분 1인당 국민소득이 2,000달러 수준으로 가난하지만 인권 탄압 문제 등으로 해외 원조를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 산하 해외 원조기구인 밀레니엄 챌린지 코퍼레이션 MCC가 자체 지원 프로그램에서 북한을 제외했습니다. MCC는 19일 미 연방관보에 게시한 통지문을 통해 2024 회계연도의 지원 대상국 후보를 발표하면서 북한을 포함한 15개 나라를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지문은 구체적인 배경 설명 없이 북한 등 15개 나라를 법적으로 금지된 국가 목록에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앞서 MCC는 지난해를 비롯해 매년 발행해온 통지문에서 북한이 지난 2000년 제정된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상 인신매매 실태가 가장 심각한 3등급 국가 지위를 부여받은 것 등의 이유 때문에 해외 원조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명시했었습니다. 북한은 가장 최근인 지난 6월에도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최하위인 3등급 국가로 지정됐습니다. MCC는 내년 세계은행의 중저소득국 기준에 못 미치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인신매매 3등급 국가나 인권 기록이 열악한 국가, 군사 쿠데타 발생 국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1인당 국민소득이 2,145달러 이하인 국가로 분류됐지만 동시에 인권 기록이 열악한 나라로 지목되면서 후보 목록에조차 이름을 올리지 못한 것입니다. 경제성장과 빈곤 감소를 목표로 개발 도상국들을 지원하는 MCC는 연방정부의 독립기관이지만 예산은 국무부 종합세출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한과 함께 MCC의 지원 후보국에서 제외된 나라는 미얀마와 캄보디아, 수단, 짐바브웨 등입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공화당 대선 후보들이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등 북한에 대한 언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후보들이 아직 구체적인 대북 정책을 제시하진 않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가운데 지지율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며 재선이 성공했으면 미북 간 합의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7일 방송된 NBC 시사 프로그램 미터 프레스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회담에 대한 논평 요청에 처음 한두 달 겨루기를 하고 나서 김정은과 잘 지냈고 우리는 위험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전임자인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취임 전 만났을 때 오바마 전 대통령이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이며 우리는 전쟁으로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2020년 대선이 사기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면서 우리는 북한과 전쟁으로 끝나지 않았고 거래를 하려고 했다며 선거가 조작되지 않았다면 선거 직후 북한과 협상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8월 소셜미디어 X에 공개된 온라인 대담에서도 김 위원장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큰 지도자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북한과 잘 지내서 핵전쟁을 피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가운데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5일 브리핑에서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접근법을 직설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등과의 관계가 바이든 정부 들어 더 나빠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북한과 관련해 이전 정부는 정상급 외교에만 관여하면 북한의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멈출 수 있다고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By the time we took office, North Korea's missile and nuclear programs had accelerated dramatically. The most important breakthrough we had seen from them, the first test of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정부가 출범했을 때 북한의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이 극적으로 증강됐다며 트럼프 정부 시절 이루어진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북핵 역량 증강에서 가장 중요한 돌파구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직전 정권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다루고 있을 뿐 아니라 여러 정권에 걸친 대북 유산을 다루고 있다며 미국, 일본, 한국 간 긴밀한 삼각협력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12일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러 무기 거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김정은을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센티스 주지사는 물론 우리는 김정은을 가둬야 한다며 그는 매우 비이성적인 인물이며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따라서 우리는 그를 상자에 가두고 김정은을 계속 압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군 통수권자로서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을 승인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증거가 있다면 승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디센티스 주지사는 우리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 확실하다면 그렇게 하겠다라며 물론 국민을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북러 정상회담 개최에 앞서 김정은과 푸틴의 협력은 전 세계 독재자들이 단결하고 있다는 또 다른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헤일리 선거 캠프가 7일 VOA에 보낸 성명에 따르면 헤일리 전 대사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을 이끄는 독재자들은 미국과 미국의 가치를 증오한다며 우리는 그들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의 김정은에 대한 약한 대응이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김정은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는 북한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정부는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두 나라 간 무기 거래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경고해왔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상황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점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시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5일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이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출신의 토마스 싱킨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은 18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아직은 차기 정부 대북 정책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입장 차이를 예견하기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In the middle of a campaign season, there's not usually a lot of focus on foreign affairs among candidates.
신킴 연구원은 경선 기간 중에는 일반적으로 후보들 사이에 외교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다며 지금까지 주로 후보들이 국내 경제 문제에 집중했으며 선거운동 기간 동안 중국 관련 논의 외에는 외교 현안을 거의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북한에 대해 구체적인 발언이 더 나올지 모르겠다며 현 시점에서 후보들이 당선될 경우 정책 방향을 추측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신킨 연구원은 다만 미국 사회에서 북한 위협에 대한 전반적인 공감대는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it's fair to say that there's a strong unanimity of view in the United States and among the public that North Korea is a bad actor.
신킨 연구원은 미국 사회 내 국민들 사이에서 북한이 나쁜 행위자이며 북한의 행동이 위협적이고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우려의 대상이라는데 강력한 만장일치의 견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18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아직은 대선 후보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what we have is a range of views expressed, and I think that what one can discern from that is more a set of feelings about North Korea.
스나이더 국장은 현 단계에서 정책에 대한 명확한 논쟁보다는 북한에 대한 일련의 감정이 표출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결국 위협의 본질과 대응하는 선택지는 모든 후보들에게 동일한데 그들의 반응을 통해 성격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유추하고 결론 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선거철에 나온 공약이 꼭 정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후보들이 실제로 어떤 대북 정책을 펼칠지 지금 단계에서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탈취한 암호화폐 자금 세탁에 러시아 소재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한 정황이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북러 양국의 불법적 사이버 협력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미국의 암호화폐 분석 회사인 체이널리시스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과 연결된 해킹 조직이 불법적으로 암호화폐 자산을 세탁하는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기반 거래소 사용을 크게 늘리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체이널리시스는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암호화폐의 거래 내역이 담긴 온체인 데이터를 자체 분석한 결과 북한 해킹 조직이 지난해 미국의 블록체인 회사 하모니에서 탈취한 금액 중 2,19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가 러시아 소재의 암호화폐 거래소로 이체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 해킹 조직이 올해뿐 아니라 지난 2021년부터 암호화폐 자금 세탁을 위해 해당 거래소를 포함한 다수의 러시아 암호화폐 환전 거래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정황은 양국의 사이버 지하세계 간 파트너십이 크게 확대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해킹 조직 나자루스는 앞서 지난해 6월 블록체인 플랫폼 하모니 브릿지 해킹을 통해 1억 달러의 암호화폐를 탈취했으며 올해 초 블록체인 사설 추적단 자크 XBT 등은 이 자금 중 2,700만 달러의 규모가 불상의 암호화폐 거래소 6곳으로 전송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암호화폐 돈 세탁에 이용한 러시아 거래소들은 이미 불법 거래 등으로 국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곳들이라며 이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북한이 탈취한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사이버 범죄 조직 간 강력한 동맹 구축은 세계 암호화폐 관련 당국의 강력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북한이 해킹으로 탈취한 암호화폐 자금 세탁을 위해 러시아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다는 정황이 나온 것은 올해 들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 일립틱은 지난 6월 보고서를 통해 북한 소행으로 드러난 아토믹 월렛 해킹 사건을 추적하던 중 탈취범들이 국제 수사기관의 자금 동결에 대응하기 위해 탈취 자산을 러시아 소재 암호화폐 거래소 가란텍스로 옮기기 시작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가란텍스는 음성적인 다크넷 시장의 수익금 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2022년 4월 이후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지만 제재 이후에도 계속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처럼 올해 들어 더욱 강화되는 사이버 분야에서의 북한과 러시아, 중국 등의 협력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북한의 암호화폐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이들 국가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해왔습니다.
More the DPRK thinks that they're being shielded by Beijing and Moscow, the more emboldened they will be
정박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는 지난 6월 미국의 암호화폐 정보업체 TRM 랩스가 주최한 대담에 참석해 북한은 암호화폐 탈취와 자금 세탁을 통해 정권의 주요 수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와 중국이 이런 행위를 돕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베이징과 모스크바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이러한 악의적 행동을 계속하고 매우 위험하고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더 대담해질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서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주간 프로 등으로 꾸며집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2001년 9월 20일 미국 대통령 조지 W. 부시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언급합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이 싸움은 미국만의 싸움이 아니라 세계 문명 전체의 싸움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연설에서 부시 대통령은 테러와의 전쟁은 알카에다에서 시작됐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전 세계의 모든 테러 집단을 찾아내 물리칠 때까지 테러와의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뉴욕 세계무역센터 건물과 워싱턴 펜타곤을 공격한 혐의를 받은 알카에다뿐만이 아니라 모든 테러 집단을 파괴시키겠다는 테러와의 전쟁이 선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에 대해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을 넘겨줄 것을 요청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격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합니다. 그러나 탈레반 정권은 알카에다가 9.11 테러를 일으켰다는 증거를 요구하며 이슬람 법정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미국의 요구를 거부합니다. 결국 미국은 2001년 10월 7일 아프간 공격을 감행했고 얼마 후 카불이 함락되고 탈레반 정권은 붕괴합니다. 그러나 아프간 동부와 파키스탄 국경 산악지대로 흩어진 탈레반 잔당과 알카에다는 반군을 조직했고 테러와의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946년 9월 20일 프랑스 남부 휴양도시 칸에서 18개 나라의 영화가 참여한 가운데 제1회 칸 영화제가 열립니다. 칸 영화제는 세계 3대 영화제 가운데 하나로 이탈리아의 베니스 영화제, 독일의 베를린 영화제와 함께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영화제입니다. 1930년대 후반 이탈리아 파시스트 정부의 개입으로 정치색을 강화했던 베니스 영화제에 대항하기 위해서 프랑스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개최된 것이 칸 영화제의 시작입니다. 1939년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중단됩니다. 그리고 종전 후 1946년 정식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1948년부터 1950년까지를 제외하고는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1951년부터 영화제 기간을 5월로 옮겨 2주일간의 행사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전시장에는 수천 명의 영화 제작자, 배우, 언론인 등이 모여 세계 각국에서 모이는 영화 배급사에 영화를 홍보하는 예술적 잔치이자 예술 상품 시장으로서의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봉되는 영화는 물론 기획 단계 영화까지 판매되고 있습니다.
변화의 시대, 세상이 불확실하게 다가올 때, 그리고 우리가 듣는 소식이 보이는 현상을 반영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진실을 추구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신뢰를 잃습니다. 우리의 꿈과 희망, 더 나은 내일의 바람을 위해 언론의 자유는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찾는 진실을 VOA는 전해드립니다. VOA는 세상을 연결하고 진실과 함께합니다. VOA는 여러분에게 세상 그대로를 보여드립니다.